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의 배경은 모세오경이고, 그 내용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39년, 40년 생활을 말해주는 게 민수기인데, 1절 말씀해 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계수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 동서남북, 그래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배치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소모를 줄이고 또이 단순한 이 훈련을 집중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이게 경건의 모습이었고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행동들이 좋은 조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가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언약 관계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피로 맺은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런 언약 관계로 묘사해 주고 계시는데, 그는 하나님이 절대로 분리하시고 합리적인 않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성경 전체를 통해 알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재는 동일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언약을 만들어 주시는데, 약속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렇게 이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 내용 가운데 한 가지를 이미 예언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이 야곱의 12 자녀들, 70인 가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네 자손, 아브라함과 언약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내용 그대로 애굽에서 네 자손 400년, 총 430년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게 핵심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이 약속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구속사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담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 또더 나아가 요셉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 대한 그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이것 또한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기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열 재앙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호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 재앙 첫 번째 난 모든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을 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유월절이라 하셨고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원받았던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에 모두 참여하라. 자,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는 기억하라라는 이 절기를 지키라는 두 번째 명령이셨어요. 자, 그 가운데 혹시라도 부정하게 된 사람들, 혹시라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혹시라도 거부당한 사람들이라도 다 참여시켜라. 어떻게 하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모두 동참시켜라. 이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외국인도 괜찮고 타국인도 괜찮다. 모두 은혜의 그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 혹시라도 이 은혜를 기억하는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6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길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께 장애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두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대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대로 이 유월절 절기를 나름대로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그럼 이게 6절부터 14절.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했었던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정상적인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내면 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날의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2월 14일에 참여하시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고의로 반복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해서는 끊어버리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도 신명기에서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내셨는지 어떻게 길을 내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은 십자가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신명기 8장에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권면이셨어요. Remembrance of me라고 그랬어요.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예요. 그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설교 핵심 원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유월절을 기억하라라는 이 지금 민수기 9장의 이 명령은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부터 이상하게 이제 겨우 한숨 돌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의 진영 가운데 불평함으로 인하여 불이 납니다. 그것이 다베라 사건이었고 모세가 이티오피아 여인을 취하여 결혼을 하죠.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모세가 여자를 취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는 곳에서 틈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비뚤어집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너희들한테는 환상과 꿈을 통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하지만 모세한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 그리고 비판과 비난하는 그 사이에서 틈이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엉뚱하게 지금 이상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아론과 미리암, 특히 미리암이 전염병에 걸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그리고 상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마음들이 다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장로 70인을 세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를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결국에는 민수기 14장까지 오면서 가장 큰 죄악인 12정탐꾼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12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일곱 족속 아낙 족속들을 보고 온 열 정탐꾼들은 도저히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전쟁하지도 못하고 또 가면 죽는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에서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인 열두 정탐꾼의 이 열 정탐꾼의 불신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에는 당장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사건의 시초가 되어버리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민수기 9장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지키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청산해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연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게 힘든가? 여러분, 우리는 왜 선택적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잘 사수할 수 있는, 잃어버리지 않는 새롭게 시작하는 5월달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여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적용입니다. 자, 5월달과 6월달 이렇게 제가 PPT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올려드렸는데요. 자, 5월달에는 우리가 기도의 힘쓰는 5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5월달에는 우리가 또 기도원에 또 하루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5월달에는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해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렇게 해서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깊으신 분이다.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뭐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 주세요. 병에서 낫게 해 주세요. 단순히 고쳐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한다라는 거. 여기서 구한다라는 그 뜻은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는 여러분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6월 달에는 말씀에 힘쓰는 6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산 계속하고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하고 여러분의 패턴대로 여러분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 읽기 또 성경 쓰는 것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날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면 거기에서 빛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된다라고 했어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7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답을 얻게 될 것이며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에스라가 일어나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힘을 얻는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말씀에 우리가 접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쩔 땐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를 이길 수 있느냐라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이길 자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에 보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예레미야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이상한 것만 품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하고 오묘하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향하고 은혜의 안에서 자라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게 복잡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잊지 못하는 과거,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치유되지 않은 상처, 돈에 대한 환상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이 삶을 우리가 지향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민수기 9장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삶 가운데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염려는 불신을 가져오고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 믿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붙잡고 이번 한 주 다른 거에 우리가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